이 귀한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마음 잊게 하시오매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명철로 더딥혀 주셔서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대화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대화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그 대화법을 적용하는 그 사례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대화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의도한 것이 아닌데 묘하게 오늘 꼭 올 수밖에 누구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대화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 많은 사례를 이렇게 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날에 말씀드렸던 것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청소년기, 사춘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지연시켰나 생각했더니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 20년을 이제 같이 아이들 교육하고 주로 이제 생활 지도를 많이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아이들의 결과만을 가지고 꼬집고 질타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 아이의 완성된 인격인 양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랜 한 5년 정도 그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실제로 다가가서 그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교과서라든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이 주관적이어서 실제 경험하는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마다 특성도 다르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눈을 맞춘다고 하는 것,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나의 이제 모든 그 기준을 다 허물어뜨렸어요. 더 허물어뜨리고 그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그 아이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듣습니다. 속은 터져 죽는데도 끝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 아이들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정말 그것이 쉽게 아이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저도 소파 같이 들자고 하는데 아이가 들다가 마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키는 다 커가지고 같이 들 수 있을 텐데 못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키만 컸지 근육이 발달 안 된 건 생각도 못하고 결과만 가지고 막 다그쳤던 겁니다. 얼마나 미안한지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 없이는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어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몇 구절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3절로 5절 자녀 교육 때마다 찾는 구절이죠.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대화법을 성공하려면 우리에게 준 그 자식들,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3자 입장이 돼야 된다. 내 자식으로서는 올바른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부터 나거든요. 결과를 보고 우라통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3자 입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건데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대화법은 제발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문관영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결코 부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잘 운영해서 하나님께 주신 분께 아주 온전하게 장사 잘해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식,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 화살은 이렇게 그 활시에서 쏘면은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화살은 제대로 날아가서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안 하면, 성신껏 하지 않으면 그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관역,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녀를 부도내지 않고 정말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잘못 교육을 해서 오히려 장사 중의 화살, 우리에게 자긍심을 줘야 될 그 아이가 부끄러움을 주는, 그리고 실패하는, 죄로 치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올바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주시고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는 매뉴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대로 가르쳐야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바른 교육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나친 강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했던 거예요. 내 기준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자라온 어떤 그런 것은 무시한 채 나만의 기준으로 항상 아이들을 다우쳐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계별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많은 단계 중에서 두 단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래서 사랑은 그 단계에 따라 다르다. 아동기 때는 당연히 사랑이 체벌이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 했잖아요. 때려야 사랑인데 말로 하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때리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구분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형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힘과 용기, 그것이 가치체계로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고의성이 있는 행동에는 반드시 체벌을 해서 그 아이에게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애들을 때리라고 하느냐? 단계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그렇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다를 할 때 초다를 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실제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교훈으로 그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계하는 방법, 자애롭고 엄한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자애로우면서도 엄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청소년기 말입니다. 엄한 부모가 되려면 당연히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훈계하는 방법을 좀 깊이 다룰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뜻대로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기준으로 막 아이들을 다그쳤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여기 귀결해 보면 사랑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그 걸음마 시킬 때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서 손도 잡고 이렇게 앉아있는 애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아이를 한 발짝 이렇게 걷게 합니다. 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걷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 아이 보는데 항상 기어다니는 거예요. 항상 기어다니.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아이는 걷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걷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걷고 그리고 아이도 걷게 손잡아주고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범이 돼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끌었을 때 아이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보니까요. 화목한 가정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않는 게 화목한 가정이랍니다. 아이가 이렇게 다니다가 물을 탁 흔들어서 쏟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할머니가 내가 먼저 보고 치워야 하는데 내 잘못이다 하고 할머니가 그러신대요. 할머니가 그럼 아들이 옆에 있다가 제가 물을 먹고 바로 치운다는 게 그만 놔두는 바람에 아이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좀 잘 살펴야 하는데 제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를 탓한다는 거예요. 손자는 또 말하는 손자였나 봐요.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릴 때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하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교육할 때는 네가 변하라는 거 있어요. 네가. 넌 왜 그 모양이냐. 좀 제대로 좀 학교 수업도 잘 받고 올바로 자라거라. 주문만 했지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자녀에게만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것을 내가 변한 만큼 자녀가 변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죠. 노력해야지만 모든 것은 얻어지는 것이다. 가정이 행복해진다는데 노력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어제 2주 만에 TV만 보던 남편이 설거지합니다. 아 설거지해주니까 좋다. 그러니까 언제나 냈나? 그렇죠? 그리고서는 바로 아이를 손잡고서 모욕하자 하고 또 모욕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같이 하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2주 만에요. 이 대화법을 배우고 2주 만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존경한다고 하니까 남편의 웃음소리 기억나세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본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부모가 먼저 본인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동기는 당연히 어제 힘과 용기라고 하는 이 가치체제가 지배하는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 보살핌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사실은 그 힘든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가치관을, 그 가치관이 성립할 때까지 부모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 당연히 이 자기를 지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아이들은 원합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당연히 고의성이 있으면 반드시 혼내서 부모의 권위를 딱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아이들한테 필요하냐면 이 힘과 용기가 필요한 그때는 자기를 지배해 주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의성으로 탁 하고서는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혼내주면 저 아버지는 나를 충분히 지배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아버지에게 편안하게 의지를 합니다. 편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 독립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멀리 어디 급한 일로 가서 뭡니까? 자녀들끼리만 밤을 지새야 될 때 좋기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독립을 원하면서도 그런 밤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그 계셔야지만 안정을 찾는 것처럼 이 아이들 때는 자기를 지배해주는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엄마가 아버지보다 세잖아요. 그러면 혼란을 겪는 겁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사춘기 올라가서 그 혼란이 잘 안 깨집니다. 나중에 이해는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체성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성정체성도.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이때는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부모의 권위가 갖춰진 그 나이를 지나가지고 평범하게 이제 지나서 청소년기 왔으면 이제 이때는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이해를 해줘야 아이들이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아이들은 올바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그 과잉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참 그 어려움이 많은데 과잉보는 주변 사람들이 알지 본인은 잘 모르죠. 참 그 이상하죠. 근데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릴 때에는 그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면 어릴 때는 모르다가 부모를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랬죠? 모르다가 아주 어릴 땐 울음으로 목청 딱 터고 딱 와서 안아주고 와 된다 그랬죠? 울음으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조금 크면 모르다 꼼짝 못하게 할까요? 조금 크면. 조금 그러면 모르고 꼼짝 못할까 부모를. 밥으로 밥. 밥으로 꼼짝 못하게 하죠. 먹어. 먹으라니까. 일로 와, 먹어. 그러죠? 열어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건 고의성이에요. 반항적 도전 의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또 뭐로 부모를 꼼짝 못하게 할까요? 더 크면? 친구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친구로. 친구 집에 가서 잘 안 오는 거죠.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고 시간 잘 안 지키고 집에 와도 뭐 나 뭐 안정감 못 찾는데 친구한테 해서 그런 것을 누려야 되겠죠. 더 크면은 돈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해도 돈 달라는 겁니다. 가정상 뻔한데도 그래요. 나중에는 PC게임이라든가 이런 큰 다음에는 자기를 돌아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은 그 아이들하고 비슷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친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하나하나 정신 차려가는 거예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그룹을 또래 그룹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더 공부에 상관없는 애들 없는 애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들도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키코모리족이라는 걸 들어봤나요? 니트족 들어봤나요? 그 이제 쉽게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은둔형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추정 20분에 나왔었는데 게임만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 꼭 잠그고 밥도 잘 안 먹고 게임만 하는 겁니다. 인터넷만 뒤지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안 나와가지고 그 TV 이렇게 보면 머리가 그냥 산발에 있고 먼지가 그냥 몇 년 동안 청소 안 해가지고 말에 쌓여 있고 그런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 문제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가 점점 폐쇄돼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구분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아시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아빠 오셔야 먹지. 아빠가 먼저 뜨거든 먹는 거다. 아빠를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빠 오시면 들어오시면 야 아빠 오셨다. 아빠 이제 남편이 따고 왔는데 아이들 다 보잖아요.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손 닦고 가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제 강조 많이 했습니다. 부부 생활이 좋아야 자녀 교육이 된다. 부부 생활이 안 되면 자녀는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엄마가 그것을 본을 보여줘야 돼요. 바보 온 달을 평강공주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겁니다. 혼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이해. 이것은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들,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딱 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눈치부터. 눈치를 살필 때 뭘 확인하냐면 나에 대한 실망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망도가. 나도 잘못한 걸 아는데 그래서 눈치를 보는데 나에 대한 실망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에 탁 벌써 실망하고 짜증, 응? 참 한심하다는 뜻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또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았니?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아이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더 그것이 미안해서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이해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제발 사랑 좀 하지 말라고. 사랑을 모르면서 막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체벌이 그 나이 때는 사랑인데 때리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워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거라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뜻대로 교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동기 때는 반드시 그 안정감을 주고 이쪽으로 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고 그런 실수는 얼마든지 너희 나이 때 하는 거야. 실수를 겁내면 안 돼. 너는 과정 중에 있어.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야. 실수를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네가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네가 얻을 수 있겠니? 고민하거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후, 20년을 내다보고 아이들 교육한다 그랬죠? 10년을 내다보면 지금 당장 막 덤벼도 웃음이 나는 겁니다, 웃음이.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저 선생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 많이 해주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얼굴이 벌써 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한 그런 얼굴은 그 선생님은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그것이 표정으로 읽고 그대로 따릅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아이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존중이란 말은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대우는 아이들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중이라 그러니까 허용하고 헷갈리는 사람이세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허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허용과 수용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구분하고 그것만 해주는 게 수용이고 그죠? 우는 것을 보고 허용은 무조건 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가행보호라는 거죠.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그건 허용입니다. 여기 존중은 그게 아니고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존중인 겁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존중해 준다는 말은 아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게. 아동기 때와 청소년기 때도 좀 다르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의 실질적인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아이가 이제 겨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썽을 피우는가 봐요. 그 싱크대에 문 열고서 거기서 막 접시고 뭐고 막 꺼낸 겁니다. 막 꺼내니까 아유 지겨워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힘들게 하나 봐요. 아이 지겨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걸어봐. 그러겠죠?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는 뭐라 그럴까요? 입학만 해봐. 숙제가 애들 숙제가 아니여. 그러죠? 중학생 학부모님은 당연히 중학생 입학해봐. 입시 한번 시달려봐. 그거 매여보면 어떤지 알 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는 뭐랄까요? 아직 안 늦었어. 자기 때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전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옛말을 할 겁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어려울 때 이해를 많이 해주고 조금만 우리가 참아 기다려주면 아이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변화되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법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조급해하지 않죠. 반드시 추수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성경에서의 사랑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어떤 그 세상에서도 이제 사랑을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런 걸 논할 때 참 좋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도종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접시꽃 당신 써가지고 구구절절히 죽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서너 달 안 돼가 한 달 만인가요? 또 결혼했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건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대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별명이 엉성입니다. 엉성하게 생긴 분인데 그때 사랑에 빠졌어요. 과학 선생이 사랑에 빠지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좀 안 맞았어요.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창문을 내다본 거예요, 창문을. 저희가 이상해서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선생님! 그랬더니, 저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자연이 왜 아름다운지 아니? 과학 선생이 이렇게 하니까 참 이상했어요. 선생님, 자연이 아름다운 거 아직도 모르셨어요? 선생님, 과학 선생님인데? 저희가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연이 아름다운 건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맞다. 사람의 마음에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느냐? 그게 정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안 했는데 나는 한눈에 반한 거거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주체적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죽으면 또 사랑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자매도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젠 정리된 듯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대상이 사랑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랑을 했다면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을 각오가 돼 있나요? 정말 죽어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도대체 내 남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것이 죽음일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기를 나한테 띄워주고 자신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대단한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그 확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받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안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데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구원받은 녀석이 이런 죄를 짓고 말이야. 네가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이러잖아요. 아이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정말 이런 죄를 질 수 있나? 구원 의심뿐만 아니라 흔들리겠죠. 근데 이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은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딱 있으면 아이들한테 놓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은 예수님이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그러죠, 애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걔가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구원받기 전에 졌다면은 이 아이는 이 죄로부터 고민 안 합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인데 여기는 감사하는데 여기는 왜 죄책감이 시달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죄를 짓는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예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죄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왜 다그치냐면 경각심을 줘서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 그거는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는 죄 안 짓게 하려면 그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했을 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구원을 좀 일찍 받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이가 잘못을 해도 내 아이잖아요.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다른 죄를 많이 짓고 있더라도 그 아이는 사랑하는 내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아이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거든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아이, 그것을 내가 함부로 그 결과만 가지고 잘못된 양 막 다우쳤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아이는 사랑받을 아이인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전해져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아이가 지금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은 훈계가 100%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항상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내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훈계가 안 먹히는 겁니다. 간혹 물어봅니다. 아들아, 너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느끼냐? 이제부터요,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보고요, 아이들을 보고 한번 괜히 쓱 웃어주는 겁니다. 웃어요. 아이들 보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괜히 막 웃어줘요. 근데 아이가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왜요? 그렇게 했다면 잘못 사랑해 오신 겁니다. 조건부 사랑만 하신 거예요. 조건부 사랑만. 네가 날 사랑할 만큼 해야지 내가 사랑한다. 이 조건부 사랑만 하신 거예요. 야, 이번에 너 한 10등 안에 들면 내가 뭐 사줄게. 너 뭐 하면 뭐 해줄게. 이런 사랑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싹 웃을 때 아이가 같이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형태는 지금의 형태는 과정인데 마치 완전히 완성된 인격체가 형성된 그 성인이냥 다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잘 버팀목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식 되면 완전히 놔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참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무밴드 있잖아요. 고무밴드 동그란 거. 고무밴드를 손에 손목에 낍니다. 끼고서는 아이한테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벌써 또 울화통 치밀게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오잖아요. 하다가 이 고무줄을 착 당겨서 딱 누르는 거예요. 딱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겁니다. 어렵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화법은 굉장히 쉬운 건데,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그게 어렵습니다. 대화법이 어려우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대화법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참아내는 거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의 눈길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꾸짖을 때는 어머니가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혼내는 거지 그 아이의 인격이라든가 모독적인 말로 그 아이의 모든 전부를 전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훈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능력 부여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제 나와 결혼했으니까 나한테 맞춰.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가정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법이 부부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도와주는 자세를 취한다. 그 다음에 맞장구, 맞대응이 아니라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계는 나전달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는데 도와주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불러요. 엄마! 그러면 항상 도와주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대부분 안 그러죠. 설거지 하다가 얘기해봐. 엄마! 얘기해! 귀 뚫려서. 할 일 하면서 이제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 들어. 얘기해. 그냥. 우선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애기는 하고 싶은 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던 말 멈추고 아이한테 가서 그래 왜 엄마 불렀니?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자세를 딱 취해줍니다. 그럼 벌써 엄마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맞장구. 맞장구예요. 이 맞장구는 이런 거예요.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뒤받아치는 겁니다. 말을 한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나전달법이나 이런 거는 무척 어려워요. 나전달법을 할 때는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이 있어요. 비난, 평가, 뭐 판단, 뭐 이런 거 이런 게 저런 이런 의미가 하나도 들어가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랑 막상 대화할 때 가만 있어봐. 비난하는 게 없어야 되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나전달법 되게 어려운데 이 맞장구는 아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뒤받아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이제 성경은 맞대응하라고 안 그러고 맞장구 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부터 볼게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29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대로 대받아치는 건 맞대응인데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감정을 먼저 같이 해주고 읽어주면 그 아이가 퍽 감정이 수그러들어져요. 감정만 그 아이의 감정만 잘 이해해줘도 제가 그 지도할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7, 80%는 벌써 그 아이가 마음이 벌써 푹 누워들어서 더 이상 뒤지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져요. 감정만 잘 읽어줘도.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저한테 끌려왔어요. 학생부장 할 때인데. 너 일로 와, 이놈아. 선생님 왜 불렀는지 알지?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그런 죄를 짓고.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하도 지도를 많이 해서 그 아이의 눈만 보면 가식인지 이게 그냥 그 일부러 말이에요. 그 하는 건지 탁 알 수 있습니다. 거짓 눈물을 보면 그래서 다르죠. 저한테는 눈물 보이는 애들 별로 없어요. 무조건 눈물부터 보이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벌써 알거든요. 야, 눈물의 의미가 뭐냐? 막 변명하잖아요. 선생님을 속이려고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고 사실대로 막 얘기하고 그래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좀 지도할까? 선생님 진짜 이제부터 잘 살게요. 그런 것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그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우는데 정말 반성의 눈물이에요. 너 눈물 보니까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딱 나갔어요. 나가고 조금 있다가 얼굴 시뻘겋게 생긴 체육 선생님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무개가 지금 저 부장님한테 혼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 그럼 그렇지. 이놈이요. 복도에서 애들한테 침 탭탭 하면서 응? 재수 없이 그 학생 부장한테 걸려가지고 맞았다고 이제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또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당장 불러서 이제 혼내야 될 텐데 내가 본 그 눈물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일주일 정도 후에 불렀습니다. 아무개 와라. 너 왜 불렀는지 아니? 저 친구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거 없어. 너 일주일 후에 선생님한테 진정 그 반성의 눈물을 흘렸지? 예. 정말 그러고 나 아무 일 안 했는데요? 다 알아. 근데 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나가서 네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저한테 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소위 학교에서 짱 아니냐? 네가 학생부장한테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가서 친구들이 있는 데서도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건 내 욕심이지. 너는 딱 나가면 내가 소위 그 학교의 짱인데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똑같은 죄를 져가지고 난 나쁜 놈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이해한다. 선생님! 내 새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읽어만 줘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뭘 지도를 안 해도 맞장구만 쳐주고 그 아이의 감정만 읽어줬는데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맞장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맞장구 자체가. 아이가 딱 와가지고 아빠 나 떠들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해서 맞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응? 맞장구 쳐줘요 거기서? 뭐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가 맞아 임마? 선생님 눈이 삐었냐 임마? 너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놈아.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놈아. 맞장구 쳐주기는 열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줍니까? 맞장구는 그랬어?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장구 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빠 학교에서 나 떠들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해서 맞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줘야 될까요?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르시나요? 말한 그대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말한 대로. 떠들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해서 맞았어. 네가 떠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맞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말도 안 했는데 나가서 맞았다니 억울하겠구나. 말 그대로를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말 한 걸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거기서 어!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계속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랬구나. 억울했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답 냅니다. 자기가 답 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옆에 애가 이렇게 놀았는데, 장난 놀았는데, 그걸 선생님이 나를 오해한 것 같아. 이렇게 답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아이인데,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맞장구 붙여주고, 그냥 과거를 지적하고, 미래를 지적하고,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말 그대로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처럼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칭찬해 줄 것이 뭔가, 격려할 것이 뭔가, 아니면 감사할 것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도 뭔가 기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런 거 있죠. 찌가 왜 이렇게 짜?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합시다. 찌가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짜요? 어디 봐요? 이게 짜대. 입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맞장구 쳐주려면 어떻게 돼요? 찌개가 짠데?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예? 네? 짜요? 예. 네. 또는요? 예, 예. 찌개가 짜다고요? 그리고 이게 국물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짜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장구 쳐주려면? 국물 좀 달까요? 그렇게 해야 2주 만에 그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라탕 터지겠죠? 이거 싱거운데?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싱거운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간 했어요. 드세요. 그거 싱겁지 않아요. 딱.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먼저 맞장구 쳐주려면 싱거워요. 많이 싱거워요. 해주고 뭐라고요? 감정을 읽어주려면? 예. 간 좀 할까요? 그럼 되잖아요. 간 좀 할까요? 먹어봐도 싱겁지 않은데 간 좀 할까요? 맞춰주는 겁니다. 맞장구가 맞춰주는 거잖아요. 맞대응은 어? 그거 간했어요. 그냥 드세요. 이게 맞대응이죠. 그럼 이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간단한 데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막 대화를 막 했던 거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가 늦은 남편이 이제 변망을 하는 거예요. 아우, 근데 길이 많이 막혔어. 그럼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요? 어느 길로 왔는데요? 어디로 왔어요? 그럼 어디로 쫙 왔다 그러냐? 거 이상하네. 거기 안 막히는 데인데. 계속 못 믿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받기가 힘들면은 그랬구나. 이제 남편이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랬어요. 감정을 읽어주려면 오늘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이해받았다 느끼잖아요. 그럼 거짓말 안 해요. 에? 그러면 받아주면 거짓말 안 합니다. 받아주지 않고 맞대응하면 길 막혔다니까 진짜야.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면 거짓말하고 계속 대화가 이끌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답은 누가 낸다고요? 스스로 냅니다. 스스로 내는 거예요. 그것인데, 자 이제 대화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복창 터지는 소갈이 할 수 있는 화병 날 만한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말을 왜 할까요? 말. 말은 왜 할까요? 싸우자고 말할까요? 말. 말은 이제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달할 때는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주고 받아주길 원하잖아요. 맞대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잖아요. 간단한 건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말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승질과 승질대로 맞대응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는 편안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편안해지길. 왜 말을 하냐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기에 지, 정, 의가 있는데 이 뭡니까? 뭐예요? 이 뭐죠? 뭐야? 응? 감정하고 뭐가 있죠? 아, 이성이죠? 감정하고 이성이 사람을 이렇게 평균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메슬로가 얘기했던 욕구 다섯 단계가 전부 다 안정을 원하는 거잖아요. 안정을.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과 이성이 평균 상태가 있으면 평안해져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이 깨집니다. 감정이 치솟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가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말을 할까요? 왜 말을 한다고요? 편안해지려고. 감정이 올라가면 평안이 깨지잖아요. 평안해지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올라갔을 때 말을 한다는 것은 평안해지려고 얘기하는데 맞장구를 안 쳐주고 맞대응을 하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감정이 더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성이 0%가 되면 살인하는 거예요. 0%가 되면. 계속 맞대응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원리는 그런 겁니다. 이성과 감정이 항상 고르게 평균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 말을 하는 거예요. 깨졌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상승됐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올랐다는 거예요. 뭔가 화가 나 있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 말을 받아줘야죠. 받아주면 가라앉힙니다. 가라앉은 다음에는 이제 얘기한 뭐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은 어떤 말로도 다 되잖아요. 감정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우선 감정부터 가라앉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장구입니다. 그것이 감정코치법인데 말한 것을 그대로 뒤 돌려주는 겁니다. 그대로 말 대답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맞장구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평안을 다시 찾게 해준 다음에 그때 훈계하는 겁니다. 그 훈계는 나전달법을 하는 거예요. 그 훈계는 그걸 볼게요. 이제 예, 이런 겁니다. 훈계할 때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아예 과거를 지적해도 않고 미래를 지적해도 안 됩니다. 현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진 찍듯이 나의 기준 감정 다 버리고 사진 찍듯이 그 상황만 딱 얘기해 주는 게 훈계입니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인 훈계가 돼요.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양말에 딱 구멍이 난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양말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하죠? 양말 구멍 났네. 그러죠? 그게 훈계입니다. 양말 구멍 났네. 그죠? 거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너 아침에 뭐 했냐? 너 늦게 일어났지? 칠치지 못하게. 그 구멍 난 거 좀 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다닐래? 뭐 과거도 나오고 미래도 나옵니다. 그 아이 다시는 구멍난 양말 신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양말이 구멍났네.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구멍난 양말 신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고치려는 거잖아요.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행동하게 만들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면 그 행동에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야 올바른 교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로다가 이민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보 운전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초보 운전. 근데 초보 운전 그러면 우리가 아 초보 운전이구나 하고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초보 운전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면 괘씸해가지고 더 빵빵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놨대요. 지금은 초보, 나중은 남보. 남보 되기 전에 그냥 막 그냥 그 무섭게 해줘야 되나 봐요. 그 왜 요즘 여성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애는 유치원에 갔다. 초보 운전이라는 대신 애는 유치원 갔다. 애들 뭐라고 그러죠? 일육할 때? 애 돌보지 않고 뭐하러 나왔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유치원 갔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붙였대요. 밥은 다 해놓고 왔다. 이런 거는 잘 안 도와주죠. 그런데 아주 이게 지혜로운 게 있어요. 불을 껌뻑껌뻑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써붙였대요. 오, 그러면 빵빵 껌뻑껌뻑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나전달법이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죠. 이런 게 훈계입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이 그걸 읽는 사람이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좀 위험하겠구나. 이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꾸짖지 않아도 현재만 얘기했는데 훈계가 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훈계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침 늦게 10시에 일어납니다. 10시에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계할 때는? 10시에 일어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진 찍듯이만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네? 10시다? 10시다도 맞습니다. 10시다. 10시네. 그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얘기 나가면은 또 이제 맞부딪히잖아요. 10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대응은?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냥 10시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방을 치우지 않는 애가 있어요. 이게 맨날 며칠 돼도 방을 안 치웁니다. 그러면 주로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맞장구가 아니라 맞댕해지죠.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너 시집 어떻게 갈래? 너 이렇게 해서 미래가 막 나옵니다. 너 지금 이렇게 돼지가 돼지 우리까 아니 며칠째인 줄 아니? 과거도 막 나옵니다. 아이가 네 알았어요 하고 칠까요? 나 또 내가 칠 거야. 아유. 어떻게 되죠? 훈계. 아주 효과적인 훈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 찍듯이 현실만 얘기해라. 사실만 얘기해라. 현재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네? 방이? 돼지 우리네? 그건 평가입니다. 그건 평가가 됐죠. 방이 지저분하네. 됐잖아요. 사진 찍듯이 했잖아요. 사진 찍듯이. 근데 방이 지저분한데 그게 이제 돼지우리 같이 비교하고 그러면 이제 평가로 느껴지는 거죠. 이제 아이한테 그냥 방이 지저분하네 하면은 아유, 방이 지저분하구나. 치워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아까처럼 대응하고 뭐 너 이래야 시집 어떻게 할래? 뭐 이러면은 이제 맞대응하는 겁니다. 잘 치고 싶어도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쳐도 내가 알아서 칠 테니까 놔두라는 둥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만. 옷을 단정히 안 입습니다. 요즘 애들은 막 교복 바깥으로 이 와셔서 막 나오게끔 막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옷이 와셔서가 바깥으로 삐져나왔네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 막 씻어가고 싫어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 이게 그 요즘에는 그 교복 상의 바깥으로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 상의를 입으면은 반드시 안에 집어넣잖아요. 와이셔츠만 입을 때는 내놓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 애들은 바깥 내놓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엄마, 요즘 이렇게 내놓는 게 유행이야. 집어넣으면 더 오히려 촌스러워.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애들 유행이라는데. 전 장발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길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그렇게 아이 교육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뭐 교회 오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훈계를 해야 되지만 그런 정도는 요즘 유행 타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집어넣어야 돼. 요게 유행이에요. 집어넣어. 유행이 되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는 이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네. 약속 시간이 6시인데 7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7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너 6시에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이렇게 하면 막대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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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나요? 사진만 찍어달라는데? 예? 예, 지금 7시네. 지금 7시네. 이 아이가 들어왔어. 어, 그래요? 어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6시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애들,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딸 생각하자고요. 아이들하고 놀고 지금 한창 재밌는데 6시. 야, 이걸 가마라. 거기서 그걸 놔두고 딱 간다는 건 그거 참 그 부모님 어떻게 지도하는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시간관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 나이에. 그러니까 따박따박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6시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7시에 오니까 전화는 하긴 했어요. 지금 7시네. 얘가 어휴 그러네요 하고 왔습니다. 한 시간 후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전달법으로 해야죠, 이제. 나전달법으로. 나전달법 얘기하는 겁니다. 나전달법. 나전달법도 현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죠? 네가 늦게 오니까 엄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래야 돼요? 훈계기 때문에 나전달법 현재만 얘기한다면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이러면 되는 겁니다. 6시에 온다 그랬는데 7시대도 안 와서 걱정 많이 했어.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막 가면 안 돼요. 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아이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이 내일인데 오락을 5시간을 하고 있대요. 시험이 내일인데. 야, 어떻게 할까요? 오락을 5시간째 오락을 하고 있는 게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어려운 것들만 뽑았나요? 5시간 계속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뭐. 네? 어떻게 해요? 네? 실제로 막 해보셔야 되는데. 좋은, 여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예요. 5시간을 막, 예? 예. 그런 데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우리가 잘, 훈계 잘 하고 나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꼭 그런 데가 나오거든요. 그냥 5시간째네. 이렇게만 해줘도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어우, 그래요? 그리고 그 공부밖에 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뉘우치지 못한다. 그러면 좀 뉘우치게 하고 싶을 때는 나전달법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는 네가 이게 내일이 시험인데 피식게 하면 조마조마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시험이 내일인데 엄마는 좀 성실하기를 바래. 이 정도 해도 좋습니다. 그 과거나 미래만 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친구네 차를 아주 부러워하는 애예요. 길동이네 차는 그랜저인데 왜 우리는 티코야? 그래? 그럼 너 그 집 가서 살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그랜저 타는 길동이 보니까 부러웠나 보구나. 말 그대로 한 거죠. 그랜저 타는 길동이 보니까 부러웠나 보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훈계하려면, 그건 이제 맞장구고, 훈계하려면 내 마음을 얘기해야 되죠, 내 마음을. 내 소중한 아들 그랜저 태워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엄마가 많이 마음이 아프다. 천재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유, 우리 티코도 좋아요. 그럼 너 그 집에 가 살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참아야 그 결과가 좋아지니까 기꺼이 참자는 거예요. 기꺼이. 학교에서 벌선 아들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를 훈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훈계한다면 나전달법으로 현재의 내 마음으로 한다면 아이가 벌쓴 거는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네가 벌썼다고 하니까 아빠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그죠?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만 얘기하고 말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많이 이런 게 있는데 동서 사과 좀 깎아. 예 형님 사과 깎는 거예요. 동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살을 다 파버리고. 네? 아 네 알았어요 형님 하고 이쁘게 얘기했는데 슬슬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슬슬 그러죠? 얘기까지 잘했는데 슬슬 치밀어 올라가요. 이게 살 다 파버린 거면 지금 접시에 깎아놓은 건 씨냐? 별말이 막 나오잖아요. 별말이. 그때 생각합시다. 훈계라기보다 그건 동서의 어떤 그런 것에 마음이 내가 다쳤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때 현재를 얘기한다고. 형님, 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땐 그냥, 아, 두껍게 깎는다고요? 약하게 깎을게요, 형님. 라고 하든가, 죄송해요. 제가 좀 못 깎죠?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 그 동서를 좀 고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합당한 걸 만들어내야 돼, 합당한 거를. 죄송해요. 제가 좀 두껍게 깎죠? 전 농약 생각하느라고 두껍게 깎았어요. 이제부터 얇게 깎을게요. 그럼 동서가 뭐랄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죠? 아, 그렇구나. 동서, 깎던 대로 깎어. 그럼 이해 받았으면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 반드시 얘기해줄 게 뭐냐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형님.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훈계할 때 아이가 받아줬잖아요. 반드시 얘기해줘요. 엄마 말 받아줘서 고맙다.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꼭 얘기해줘요. 그게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할 때 아이들하고 딱 얘기할 때 가면 첫 번째 단계가 뭐지? 자세를 갖추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장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실전에 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실전에 생각할 때는 이것만 생각해서 이성과 감정이 평균 상태였는데 감정이 지금 올라가 있구나. 이 아이가 나한테 이걸 얘기할 때는 아주 듣기에 진짜 속상한 얘기를 듣더라도 우선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감정이 올라가서 평안해지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평안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아이를 받아주고 훈계해주면 되는 겁니다. 훈계도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도가 트면은 대업의 도가 트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초대받아 갔는데 그 이 모서리에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초대받아 갔는데 거미줄이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게 뭔가 거미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해심 있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 집이 외국에 여행 갔다 왔나 보다. 응? 집을 한참 비워가지고 저 거미줄이 생겼나 보다.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다 적어놓고 현재만 사진 찍듯이 딱 얘기한다면 간단하죠?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네, 거미줄을 사진 찍는 거예요. 거미줄이네. 그죠? 그게 이제 그 주인이 들으면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거미줄이 있죠. 손님 초대해놓고 거미줄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부드럽게 하려면은 거미줄을 만든 근원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거미가 있나 보네. 그럼 되는 겁니다. 네, 거미가 있나 보네. 그러면 주인도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미안해도 거미가 금방 거미줄 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거미가 있나 보네. 거미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건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무조건 이게 맞장구 치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배려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야 이제 자녀 교육 된다니까 자꾸 이제 그쪽을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부부가 대화하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대화인데 스트레스를 높이는 대화가 있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대화가 있어요. 이제 이거 이 대화법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아주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입니다.
잠 안 자고 왜 그래? 피곤하다며.
오늘 회사에서 김 과장이랑 좀 다퉜어. 근데 그 여자 말이야, 회사 입사 동기며 서로 좀 감싸줘야지. 아주 사사건건 트집이야 트집. 오늘 또 박 부장한테 나 일 잘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아휴, 또 그 버릇 나온다. 맨날 남 의심하고 탓하고. 좀 자신을 뒤돌아봐라.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지각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됐다 됐어. 너한테 말한 내가 미쳤지. 아유.
괜히 나한테 신경질이야 신경질이. 지가 좀 잘하면 되지.
오늘 또 박 부장한테 나 일 잘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 정말 기분 나빴겠네.
나쁘고 말고 도대체가 그 여자 때문에 회사갈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안 그래도 당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지? 사람 불편한 게 제일 힘든데.
글쎄 말이야. 하지만 이제 잊어버리는 게 낫겠어. 뭐 무시해버려야지 뭐. 이제 당신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자자.
상대방을 지지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 그날 밤 분위기가 좌우됩니다.
이제 대화법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상승된 감정을 먼저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는 나전달법을 하는데 사랑은 이해받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해받고 있구나, 이것이 돼야 훈계가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만 얘기해도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참 재미난 이게 있는데 사랑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즐겁게 해준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벚꽃 구경을 갔어요. 부부가 이제 벚꽃 구경을 갔는데 이제 부인이 그냥 벚꽃 구경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 옆에 이렇게 있다가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았을 텐데 여보 미안해 이거보다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이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네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많이 구경시켜줬을 텐데 그러면은 부인이 아이 뭘요 이것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랬을 텐데 남편이 그럽니다 시집 잘 온 줄 알아 나니까 이런 데도 데려오는 거야. 그럼 아내는 더 화가 나잖아요. 내가 시집 잘 갔으면 육사생도 앞에 사열대 앉아있겠다. 영부인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래? 주제 파악 좀 해라. 자기 주제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벚꽃 구경 잘 나왔다가 화내고 가는 겁니다. 남자가 그냥 씩씩대고 가는 거예요. 차로 갑니다. 문을 크게 닫고 타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내가 타기도 전에 간대.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혼을. 너무 좋아해. 그럴 때는 속 상해도 남편이 시집 잘 온 줄 알아.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러게요, 참 좋네요. 그죠? 그러게요, 참 좋네요. 여보, 이런데 데려다 줘서 정말 고마워요. 했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고맙지 않았던 거예요. 고맙지 않았는데 이런데 데려와서 줘서 고마워요. 하니까 이 남편이, 에이, 뭘. 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고마워지는 거예요. 어제 2주 만에 바뀐 사람 봤잖아요? 존경한다니까, 으흐흐, 웃는 거 봤죠? 그걸 보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들을 치료해준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그렇게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하면 괜찮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같이 대화를 해주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실천해야 되는지를 아주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보시면 아이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익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모든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주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성향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평가 목표를 갖는 아이하고 학습 목표를 갖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평가 목표를 갖는 아이는 항상 평가만 생각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너 국어 몇 점이야? 결과만 항상 얘기했지 과정을 중요시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평가만 중요시합니다. 평가만. 그래서 뭘 시키면 그것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평가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습 목표가 있는 애들, 과정이 중요하고 항상 그 배우는 것에서 배우는 과정을 항상 중요시해 그 교육받은 아이들은 불굴의 투지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완성을 해야지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학생들인데 이제 수영을 하는 겁니다. 수영을 하는데 기록보다 3초를 늦게 일부러 불러줬어요. 자기 기록보다 3초가 늦었다고 얘기해 주니까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3초가 늦었다 생각하는 부류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3초가 늦었다 하는 부류가 나눠집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 애들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요. 계속해서 측정하는데. 그런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 애들은 성적이 점점 상승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잘못 말하면 그 아이가 그대로 비춰져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아, 잘했다. 네. 너무 잘한다, 아빈이. 아우, 똑똑해. 아우, 똑똑해.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아이를 칭찬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와 같은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칭찬이 아이의 자신감과 동기를 북돋워준다고 믿는다.
이건 나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최고야. 역시 엄마 너 믿었더니 역시.
둘째한테는 야, 너 박사 아니야? 천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야,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똑똑해. 내 수학 박사 나겠다고. 내가 막 그런 식으로 얘한테 해주니까
야, 너 역시 엄마 닮았어.
무조건 천재야. 나는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누가 해도 야, 너 천재 아니냐? 다 천재야. 천재 같아. 막 이러면서 천재라면 되게 잘했었어.
어항에 물이 쏟아질 것.
학부모의 칭찬 유형을 조사한 결과 노력이나 과정, 방법에 대한 칭찬보다 지능을 칭찬하는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았다.
엄마 몰랐네. 아우, 정빈이 똑똑해서 잘 알아요.
이건
어딜까?
그러나 여기에는 부모들의 믿음과는 다른 함정이 있다. 아이가 잘했을 때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는 것은 반대로 아이가 못했을 때 머리가 나쁘고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똑똑하다는 거에 그 아이가 북돋아서 일을 더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반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나는 정말 바본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성취를 두고 그 칭찬하는 말은 아이한테 효과가 없다는 거. 오히려 반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두 유형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실패 속에서 자라난다. 자꾸만 쓰러지는 도미노 게임처럼 성장 과정은 실패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한 후 노력하길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오히려 실패를 맛본 후 더욱 열심히 그 일에 매달리는 아이도 있다. 포기하는 아이들과 노력하는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라는 반대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Performance goals and learning goals are two different kinds of goals or aims children can have in a school or achievement situation. A performance goal is where they want to prove their ability, prove that they're smart. And a learning goal is when they want to learn something new, meet a challenge, and master it.
평가 목표를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불그레 투지로 아이가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되는데요.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칭찬해 주는 것이다.
Suppose your child didn't work hard and did math problems perfectly. Now, then we would usually say, oh, you're so good at this. But I say no. Say, oh, I'm sorry we wasted your time. You didn't learn anything here. Let's do something harder that you can learn from.
And how'd you do on your history test? Say, what are you learning in history? And talk about it. Oh, you know what? I remember studying that. Or I rea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about that. Or tell me more about that. I don't remember. I know I studied in school, but I can't remember anything about it.
All kind. You can ask children at the dinner table, what did you do today that was hard? What mistake did you make that you learned something from? What can you do today that you couldn't do yesterday? Those kinds of things show that we have a value on learning.
So. 이게 이제 사춘기에 가면은 그 지금의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가치관 형성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란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아기가,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 것처럼 다섯 번 머리가 길어졌어도 눈이 카멜론처럼 움직여도 나는 알기 때문에 둘째, 셋째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 그 사춘기 때를 겪은 우리들은 그것을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도와주고 그 고민을 도와주고 사랑과 이해로 도와줘야 되는 그 시기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담배를 끊겠다고 할 때 흡연, 그 금연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뜻대로 너를 막 지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 기준을 없앨게. 그리고 정말 너가 어떤 것이 유익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랑 이제 같이 교육할 거야.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될게. 많이 노력할게.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될게. 정말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미심쩍은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 변화되는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한테 항상 질타하던 것이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할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자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이 안정되면 아이가 겉도는 것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안정 속에서 성취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취하는 것이 보여져요, 바로. 막 공부 잘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 가정의 어떤 화목이 보여지고 이제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금방 보여집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말은 과거에 아이들하고 대화했을 때 막 질타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그때 내가 왜 걔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이런 거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거 다 끄집어내서 아이들한테 사죄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대화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했어요. 너 그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했었지?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한 것 같아. 하고 얘기하면 그때 그랬어요. 하고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그때 그럼 굉장히 억울했겠다. 쭉 얘기하면은 그때 가졌던 것이 다 풀리는 것을 봅니다. 그 과거에 있던 것이 다 풀어지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이후에 선포한 이후에 그 실제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그 과거에 미안했던 마음들이 있는 것들은 다 풀어서 아이들하고 다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대1의 시간을 보내라는 말은 아주 그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아니 과잉보호 컸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하고 시간을 내달라 해가지고 하루 중에서 뭐 몇 시간도 좋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빠랑 시간 좀 보낼까? 토요일 날 뭐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 가자는 데 가는 거예요. 뭐 찜질방도 하고 이제 단둘이만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그 아이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절대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이런 데 다녔어? 애들 노는 애들 보니까 다 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그 쫓아만 다니면서 가고 싶으면 또 어디냐? 뭐 극장 갈 거냐? 뭐 가면서 쭉 같이 대화만 해주는 겁니다. 한 번 하면은 대부분 되는데 독한 녀석은 한 번도 안 되겠죠. 그럼 또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배운 대화법으로 감정을 읽어주고 근데 훈계하고 싶으면 나전달법에 현재만 얘기해서 그 아이를 그 무리하지 않게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를 인정하라 했죠. 이거는 여러 번 나왔었죠. 제3자 입장일 때만 교육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전 이게 굉장히 잘 안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맞장구 칠래니까 당장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맞장구 칩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안 됐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자 하루는 깨를 냈어요. 아이가 자는데 머리맡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이제 폼을 좀 멋있게 냈어요. 폼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던가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깰 줄 알았더니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렸어요. 그래서 잘 안 깨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가 툭 깨는 거예요. 뚝 부더니. 또 잘라 그래, 그냥. 도련님. 얘가 도련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도련님 그러거든요. 도련님,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날 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각오하시고 들으십시오. 도련님, 뻔한 얘기인데 그게 아주 그냥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련님, 사실은 도련님 아버님은 따로 계십니다. 애가 흥정거려져가지고 그럼 다리 밑에 주셨던 게 그건가? 아유. 도련님 아버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 아들답게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이걸 받기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애가 그냥 어쩔 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뭔가 화가 날 일 있을 때 화내려고 하면 하나님 아들에 내가 감히 내가 화를 낼 수 있나요? 옛날에 그 양반집 자제들을 어찌하다 보니까 그 데리고 가서 키우고 그런 적 있잖아요. 나중에 크면은 어떻게든지 그 밝히고 도련님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이제 기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맞대응 나오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딱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서 맞장구를 쳐주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이것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라. 이것을 어떤 지혜를 써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인정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불편했던 지난 일로 대화를 시작하라 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질 않네요. 부부간에 있잖아요. 부부간에. 이거 부부부터 해보십시오. 부부간에 아까 미안했다는 거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부부간에 안 좋았던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다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대화를 하는데 이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대화법, 감정을 먼저 평안을 주는 그 대화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사뭇 다른 감정이 느껴져요. 부부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부부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느껴집니다. 새록새록 뭐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다르게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많은 사례들을 사실은 준비했는데 사례들 할 때마다 저기 도와주는 자세를 취한다, 맞장구를 친다. 맞장구라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말해주는 건데 맞장구는 그대로 아이가 말한 것을 되받아서 말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랬구나 이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면 그 감정을 읽어주면 지금 아이의 감정이 어떤 거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읽어만 주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맞장구보다 좋은 게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맞장구만 쳐도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계가 필요하다. 훈계가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훈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판단이 되면 현재만 얘기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단계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저것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저것만 생각하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모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요게 뭐냐 하면요. 요게 뭐냐 하면 부부가 결혼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때 20살이면 너희를 성인식을 치러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그 간섭에서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서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그때까지만 아버지가 너희들 간섭하고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 목표가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고 스스로 행동한 것은 자기가 책임진다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과 자기 분화가 교육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잉 보호한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방을 꾸몄는데 사실은 여섯 명이 자는 방이라는 거예요. 여섯 명이. 얘야, 아침에 빵 먹어야 된다. 친정일까요? 시댁일까요? 친정이에요, 친정. 다 똑같네요. 아침은 꼭 밥 먹어야 된다. 어디라고요? 시댁이잖아요, 시댁.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사람만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 부모가 간섭하는 겁니다. 소파 왜 어디다 놨니? 소파는 가죽으로 하지. 왜 천으로 했어? 거기 액자가 그게 뭐냐? 그런 데는 액자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계속 관여를 하는 겁니다. 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온 문화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문화를 접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컸어. 우리는 이렇게 안 컸어. 너희 집은 왜 그래? 너희 집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섯 명이 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명이 사는 꼴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죄책감만 키우는 겁니다. 죄책감만. 왜 죄책감을 키운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 문화를 만들면서 살게 해줘야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엄마, 나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엄마가 해줘. 좋긴 하죠. 뭐 김치 엄마 해줘. 그 부인도 뭐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시댁에서 뭐 김치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는데 방해해서라면 그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완전히 독립분화시킨 부모라면 뭡니까? 며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는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얘 김치를 이렇게 했단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더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배워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또 한다 해도 그건 놔둬야 되잖아요. 둘만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관여를 하는 바람에 커서까지도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또 아이들을 또 그렇게 막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자아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이들을 다 놓아줄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부터 볼게요. 감정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옳은 판단에 따른 행동은 연구해야 하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부모라면 마땅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쉬운 것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썼으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실천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될 텐데 이것을 그렇게 이루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은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떤 아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고 지금 당장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수가 뭔지 알죠? 조경수. 네. 화단에 이렇게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우리 막내딸은 차 타고 가다가 막 울었어요. 현수막에 조경수 팝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잖아요. 나무. NAMU. 그리고 저기 한내일에는 구원 나무라고 돼 있어요. 좋은 나무, 이제 구원받은 나무라는 얘기죠. 일리 보내주시면 실패한 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는 더 좋죠. 그런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모임 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사례를 보내주시면 제가 왜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열을 이끌어 나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이 모임 때도 이렇게 같이 이걸 나누면서 서로가 실천하면서 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나요? 예. 네. 나무입니다, 나무. 제 이름이 정원수 아니에요? 정원수가 아니고 조경수. 나무입니다, 나무. 예. 네. 됐죠? 이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해가 더 될 텐데 일단은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서 사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답을 해서 드리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대화하면 될 겁니다. 아이들을 하고요. 만약에 어저께 실패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저랑 이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다시 대화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지났는데도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대화했을 때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신뢰가 생깁니다. 아주 그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대화가 하나하나 성공해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달라져요. 갑자기 그 여태까지 했던 어떤 효과보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아이도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뭐든지 뭐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입니다. 큰 아이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아직도 뭐 시행착오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명사도 아니고 훌륭하게 키워낸 본이 되는 학부모도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시행착오 겪는 그 어려운 사춘기를 겪는 한 부모로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여기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입장이니까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쓰게 된 겁니다. 저희 이 학부모 학교를 만든 목적이 정말 실천해보자는 겁니다. 아이들을 실천해주고 막연했던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풀어나가자. 선생님들도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힘든 것들도 많았고 학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막연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질성이 있는데 질성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내 아이는 절대 죄 안 질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꼭 사춘기 돼서야 겪느냐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교훈을 받아서 교훈 받은 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는 그런 교육,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자, 이제 이 강의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분기별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저 책 책갈피 보면은 6월, 9월,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교육 말고 저희가 이제 정기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례 같은 것을 보고 정기 모임 때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게 오신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오신 대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교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실제 해보니까 어떤 면에는 부끄러운 어떤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참석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분석해주고 원인 분석해주고 고쳐주고 방향을 수정해주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셔요. 모임도 많고 그러셔서.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하다가 3월 달이니까 이게 교육이 있는 그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7월, 10월, 12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예, 이 시간에, 7시 반, 이 시간에 모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 모임에 참석하실지 그 여부를 그 설문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문지를 꼭 적어주시고 저 뒤에 이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많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저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학부모들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기하고 청소년기만 다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많은 세계에서 그 우수를 빼고 그 직감적으로 이것이 실제 생활지도한 어떤 그런 결과다 하는 것들만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큰 무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옳은 교육 방법이라는 확신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예. 근데 그 기준이 아이가 한 기준인지 부모가 한 기준인지를 또 이제 봐야죠. 예. 근데 이제 내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계획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할 수 있는 그걸. 그 계획표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그 대부분 100% 실패하는 게 성취욕을 먼저 줘야 되는데 성취욕을 주려면 할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었죠. 평가 목표를 먼저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평가 목표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계획표는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자체가.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여기도 그러잖아요. 수학을 쉽게 풀었습니다. 너 배운 게 없구나 하는 거예요. 수학을 막 풀어가지고 어렵게 풀어서 어떤 푸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과정, 그 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계획표 해대로 했는데 왜 계획표대로 안 해? 평가를 얘기하죠, 결과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과정을 중요시 안 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중요시해서 오늘 평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네가 하려고 하는 애쓰고 이런 거는 배웠잖니? 그건 훌륭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 목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표 자체가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게끔 쉽게 우선은 해야 되고 성취 그 평가만 가지고 결과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습 목표를 아이가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나요?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 구분되나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춘기가 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주고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사랑과 이해로 교육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대화법으로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대화법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아이 성향을 있잖아요. 성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보편적인 건데 어떤 애들은 그게 안 되는 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편애 속에서 자랐는지 과잉 보호로 자랐는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거에 분석이 안 되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이다 그러는지 보편적인 그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그거 상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가 어저께 죄가 아예 죄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PC게임 하지 말라 그랬지. 예, 알았습니다. 안 한다고 철수까지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잘. 그것이 제 자각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딱 되면은 그 저절로 없어집니다. 내가 이랬었구나 하고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제 자기 안 될 때는. 그냥 참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줄여나간다든지 그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이제 이런 거죠. 철들었다 그러죠, 철들었다고. 인간의 뇌는 20살이 되어야지만 어른처럼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20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게 있어야 안 되는 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야, 북학생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복학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때계가 있습니다, 때가. 그것이 죄를 자각하는 아이들이 빠를 수가 있고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쉽게 고쳐나가요, 쉽게. 그 가장 좋은 기회가 고등학생 때라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 그 때가 되면은 저는 이제 지금 저 아이가 둘째 아이가 고1인데 그 죄의 자각, 죄로 고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아버지랑 같이 풀어나가자.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저희 아이도 계속해서 죄 짓거든요. 인내해주고 그 상황만 이게 얘기해줍니다. 그래도 항상 보면은 저희 아내는 이제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왜요? 이거 아무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된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자기가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네. 이제 TV나 컴퓨터를 없앤다. 저도 TV를 없애가지고 없애니까 아이들끼리 그냥 대화 나누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PC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걸 생각해서 그 좋은 면도 다 기회를 박탈해버린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우리가 가졌을 때의 지식은 내가 머릿속에 넣는 게 지식이었잖아요. 요즘은 그게 지식이 아닙니다. 요즘은 지식이 정보를 내가 얼마나 갖느냐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그 문학 박사예요. 국어 문학 박사.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수업 갔다 와서 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논문의 주제를 물어봐가지고 제목에 대해서 쫙 얘기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며칠 있다가 수업 시간 끝나고 와가지고 책을 그냥 책상에 탁 던지면서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는 박사도 못 해먹는다 그래요. 왜 그러시냐니까 아이들이 반박 자료를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듣고서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 들어갔더니 선생님 주제에 대한 반박 자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가져와서 야 반박 자료를 친구들하고 읽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답변을 못했대요. 나는 수년간 머리 골머리 썩어가면서 박사학위 땄는데 애들은 몇 시간 만에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 지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식 그런 것을 적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뒤처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주의해야 되죠. 예. 네. 그렇죠. 그 토요일만 하자고 한다든지, 예. 시간을 뭐 몇 시간을 정한다든지. 예. 예. 그 아이가 어느 정도죠? 그러면은 그 정도 크면은 그거는 저 해줘야 됩니다. 그 의지가 생길 때까지는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무서워집니다, 슬슬. 예,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내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 답답한 그 교육의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고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그 자녀 교육만이 올바로 교육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녀 올바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 더 허락해 주시고 명철 더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은생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참석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은요, 꼭 반드시 적용을 좀 해보시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6월경에 2차로 학부모 교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 계획되는 내용은 교회 소식지나 별도의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선물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3